우리 지난 6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는 동안에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어떻게 점령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 점령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 성을 점령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베델까지 차지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까지 다 장악한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의 화친 요청과 투항으로 기브온 지역까지 수중에 넣게 되는 이 중부 지역을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로질러 가면서 장악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 드디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어떻게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다섯 사람의 남부 지역의 왕들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남부 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그 남부 지역에서부터 아주 남쪽의 정탐꾼을 처음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막 지역까지를 다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10장 말씀이 시작되게 될때 가장 먼저 남부 지역 다섯 왕의 동맹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동맹을 하게 된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에게 투항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를 느낀 예루살렘 왕이 인근에 있던 다섯 왕을 불러 모아서 함께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군대에 대적하자라고 제안해서 남부 동맹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그렇게 나서게 된 것에는 그만큼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넘어감으로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곳이 이스라엘 수중에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늘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창세기에 살렙이라는 말로만 쓰이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대체로 700에서 800 정도의 고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 가나안 점령 시기에 점령하지 못할 만큼 매우 그 난공불락에 점령하기 힘든 그런 지대였습니다. 그 지대에 살았던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이 기브온이라는 큰 성도 쉽게 저렇게 넘어가고 항복해 버렸는데 우리가 동맹하고 연합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섯 동맹을 규합하게 된 내용이 1절 말씀 이하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들의 근심과 공포와 불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동맹을 맺은 군대가 기브온을 침략하게 되는데 기브온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다섯 동맹군을 다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섯 왕들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는데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전갈을 보내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군사를 끌고 와서 그 다섯 왕들과 더불어 동맹군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지난달에 맺었던 동맹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동맹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어서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어떤 침략을 당할 때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는 그런 관계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출征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군대 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군사를 몰아서 이 전쟁터까지 다가와서 하루 종일 전쟁에 임하는 그런 성실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서 동맹을 맺었던 이 기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군사를 몰아 여기까지 왔고 또 그날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면서 이 기본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아주 신실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도 역사하셔서 그때 큰 우박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이 가나안 군사가 더 많다라고 말할 만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부족한 여호수아 군대를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해와 달이 잠시 멈추게 해주셔서 날이 저물도록 그 시간을 보장해 주셔서 얼마든지 모든 이 가나안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신 역사도 일으켜 주셔서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가장 신비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전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 전체를 보시면 전체 줄거리가 다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누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등장하고 다 등장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자연현상도 주장해 주셔서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적군들을 섬멸하게 하시고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게 해주셔서 전쟁을 다 마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고백이 이 10장 가나안 남부지역 고백 전쟁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 수고도 하고 저 수고도 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다섯 왕들이 굴 속에 숨었다가 처형됐다는 내용과 함께 그 후에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어떻게 점령해 나가는지를 소상하게 2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 밝혀주게 됩니다. 마케다에서 림나 또 라기스 게셀 에글론 그 다음 헤브론 더빌 이런 지역에 이르기까지 남부지역의 중요 거점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에 있어 가장 하나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의 패턴이 있는데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해 바치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의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성읍을 점령했을 때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반복됩니다. 다 전멸시켰고 하나님께 다 바쳤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 성의 점령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가면서 도시들을 점령할 때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절 말씀 이하에서는 남부지역 전쟁의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점령된 지역을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이 모든 지역을 점령했다고 했고 4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세 땅을 취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지형을 설명하는데 이 산지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의 중앙산악지대를 말하는 것이고 평지는 해변지대의 평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사막지대를 말하는 것이고 경사지는 이 산맥 산악지역과 평지 사이에 있었던 그런 비탈길을 의미하는 것인데 남부지역 전체 지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보면 남쪽의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남쪽의 한계점이 옛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던 출발 지역인 그 가데스 바니아까지 내려가서 거기까지 점령을 하고 그 북쪽 전체 남부 지역을 다 장악했다는 것을 밝힘으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의 장악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 모든 것을 점령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셨다는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계속적인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처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